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오는 큰 죄 일곱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곱 가지를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 다음이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그리고 허영이라고 합니다. 이 죄 중에 그러니까 가장 큰 죄를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무슨 교만이 그러면 가장 큰 죄일까요? 유명한 그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리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교만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인 교만, 도덕적 교만, 그리고 이제 영적인 교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영적인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옳고 정확하게 맞는 그런 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교만이 사실은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와 불행을 가져오는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죄가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 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올 한 해 동안 교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겸손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답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했던 옛 속성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속성,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생명으로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뭐 교과서적인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뭐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기에 가장 많이 속는 사람이 사실은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가 아주 겸손한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주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 겸손한 줄로 착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가 속으로 교만한데 목사라는 그 호칭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항상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직분을 받게 되면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자기가 겸손한 줄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교회 안에서 불평을 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교회에 시험이 들게 하고 이렇게 해도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상태가 교만한지 그 교만의 현상에 대하여 오늘 이 4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교만한 자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을 하는 자, 정욕과 욕심이 있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는 자, 말로 사람을 죽이고 시기하는 자, 세상과 벗된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만일 우리 중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틀림없이 100%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그들을 분명히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정말 갖춘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도에도 열심히 있었고요. 성경 지식도 많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영적 은사에 대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은 누가 봐도 굉장히 겸손한 상태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교만한 상태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파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싸우고 다투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고 전혀 교만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사탄의 속이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를 받고 또 많은 지식이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 교만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파당을 짓고 불평하고 다투면서 정작 자신들은 교만한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데 교만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이 시험이 들고 이것저것에 불평을 쏟아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사탄이 속이니까 전혀 교만한 줄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은사가 많아도 또 직분을 받아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교만한 줄을 모릅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가 교만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교만한 것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교만한데 전혀 교만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이런 일을 할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교만함이 그 안타까워서 너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만한 것을 성령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너 제발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그런데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사탄이 계속 속이기 때문에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하신 분이 있습니다. A.W. 토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책 중에 Success and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책 안에 마음속에 있는 재앙의 씨앗을 제거하라 하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긴 재앙의 씨앗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사탄을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토저 목사님은 마음속에 생긴 그 재앙의 씨앗을 교만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재앙의 씨앗, 이 교만이 생기면은 사탄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교만한 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혼과 접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서 사실은 교만한 한 상태인데 교만하지 않다고 사탄이 생각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을 모르고 계속 자기의 오름을 강하게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내면 가운데 재앙의 씨앗이라고 하는 교만이 자라면은 사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탄이 생각을 속이니까 교만해도 교만한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참 교만한 상태가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유대인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줄 알았습니다. 속이는 사탄의 계략인 줄 몰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의 오름을 강조하다 보니 마음속에 생긴 그 재앙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쑥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 욕심이 많았던 이 교만한 가롯 유다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도 교만했거든요. 교만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결국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교만은 마귀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도망가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이유가 마귀가 우리의 그 혼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 앞에서 괜히 우쭐대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또 시험이 들고 또 기분이 나쁘고 또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교만한 것을 모르게 한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이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어떤 상태가 교만한 경우인지, 왜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는지, 우리가 겸손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계속 하라고, 자꾸 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주님 앞에서 낮추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말씀 앞에서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죄를 청산하라는 말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길만이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왕 이 아합이라는 사람도 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이 므낫세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아무리 교만해도 교만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즉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교만을 감지하고 즉시 재빨리 그 교만에서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라고 제가 개구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금방 뛰쳐 나온다고 합니다. 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그 미지근한 물에 넣고 조금씩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은 개구리가 뛰어 나오지 않다가 물이 끓으면 뛰어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뛰어 나오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도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뛰쳐 나가야 할 때를 결심하지 못해서 그렇게 죽게 된다고 합니다. 뛰쳐 나가야 한다는 이 결심의 순간을 놓치고 그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설마 설마 하다가 개구리가 이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회개의 때를 놓치면은 개구리처럼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교만이 느껴질 때 의지적인 결단으로 겸손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의지적인 결단을 해도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귀는 떠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닮은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교만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믿음이 있다고 해도 매일 이런 행함이 없는 경우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면 어떤 유익을 그러면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은 이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 명예나 재능이 있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은 존귀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뭔가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바로 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시면서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들은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도 교만한 줄 몰랐습니다. 마귀가 그들이 교만한 그 상태를 모르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완고한 자아 때문에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재앙의 씨앗 교만이 생기면은 사탄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 교만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기면은 즉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겸손은 의지적인 그 결단으로 인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낮추면은 겸손하면 높아지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귀는 떠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닮은 그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교만을 없애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2022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만의 뿌리를 뽑고 겸손을 유지시켜서 존귀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2022년 한 해는 매일 하루 세 가지씩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늘 겸손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참 한 해 동안 존귀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스스로 높아져야 한다고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한 줄을 모르고 계속 자신들을 높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낮추라고 합니다. 겸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다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중에 가장 큰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재앙의 씨앗이라고 하는 교만이 자라지 않도록 매일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 나태하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가 들어올 때 교만함을 즉시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며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올 한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성결한 겸손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